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확장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소망을 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과 사도시대의 역사인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사에 대한 책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서양의 역사가들이 쓴 책들과 또 한국에서도 덜어 나온 책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번역서들은 있는데 한국 교회사가 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양 교회 역사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으시면 굉장히 평이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또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인도네시아도 교회사에 대한 책이 없어요. 초대교회사에 대한 게 번역이고 쓴 거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를 가리키면서 책을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났겠어요. 근데 이제 유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그 홈페이지 그 우리 카톡방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그 책에서 뭐 많이 지금 보지 않고 그 책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쇠퇴. 오늘 사도들과 사도시대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거의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따른다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바울이 설명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가이사의 포로가 돼서 지금 가이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갇힌 자가 되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새로운 종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본 거죠. 그러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박해의 역사가 초기 300년 이상 갑니다. 한 400년 정도 박해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초기 교회에서 이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 전에 제가 그 길다름이 시리즈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죠. 초기 400년 동안은 로마 황제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해요. 집중적인 핍박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4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옥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노예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꺾어지는 선이 한강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 이렇게 뭐 정확히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는 바뀌었죠. 말하자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경제 뭐 수출 몇 대국에 들고 뭐 이러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되자 했던 게 뭐예요? 예배당 건물 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왔죠? 한국교회에 쇠퇴가 왔죠. 너무나 빠르게 1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빠르게 쇠퇴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400년 동안은 언더그라운드 교회예요. 지하교회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400년 가까이 400년 어간에 왔을 때 국교가 되죠. 근데 국회가 된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개파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었을 때는 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다 그럴 때 이명박 씨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자 만들어주겠다. 위험한가요? 이건 해야 돼요. 제가,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중파. 근데 부자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였어요. 제가 제 어머니하고도 그때 이명박이 뽑으면 절대 안 된다고. 부자 만들어준다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한국이 잘 살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살아서 지금 더 좋아졌어요? 잘 사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 집에 살고, 삼촌도 우리 집 살고,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먹고 살았어요. 애 보는 거 1도 아니죠. 지금은 잘 사는데 왜 이렇죠? 잘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회가 되죠, 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부강한 나라가 돼서 유럽에서 경험한 건 뭐죠? 기독교의 쇠퇴였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6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룻바닥에서 한 엄마가 애 포대기로 하나 들쳐매고 옆에서는 애 누워 자고 있고, 그거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에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포대기로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지금 주일날 오기도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 교회 스테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 400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좋았어요. 행복했다고요. 많이 생각해보게 되죠.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반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제가 헤롯 가게도를 그 밴드에다가 지난주에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파 여기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합니다. 이 못된 왕이 사도 야고보가 사도 중에선 첫 번째 순교자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죠. 사도행전 12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일부 바리새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시딤이라고 하는 파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은 사실 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은 굉장히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 처형되죠. 62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거죠.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반로마 운동이겠죠. 독립운동이죠. 이게 60년대부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60년대부터.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가 피크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이게 유대 민족주의가 거세지니까 총독과 로마 주둔하는 로마 군대가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박해가 오니까 요단강 너머로 기독교 공동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요단강 너머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약간은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정통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 그래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이죠. 요단 서안지구, 서안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근데 야고보가 죽고 나서 이게 이제 60년, 62년에 야고보가 죽었고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는 야고보가 죽었고 야고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시몬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군에게 잡혀서 처형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유대인 교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단강 건너니까 동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아, 작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손녀가 나오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아, 전쟁이 나서 못 갔습니다. 아, 손녀 탓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반로마 운동이 70년에 제압되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게 제압이 되고 예루살렘 피바다가 됩니다.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보면 피바다입니다. 진짜 피바다가 됩니다. 유대인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게 언젠가 하면 유대인 교회가 이쪽으로 간 게 60년대 후반이에요. 60년대 후반인데 돌아온 거는 130몇 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13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년에서 70년 사이를 기독교 공동체 전체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 전도에 사역을 했고 복음이 확장이 됐어요. 서쪽으로요. 근데 요단강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단들과 섞이게 된 거예요. 정통 교회와 분리가 되고 고립이 되자 그들이 믿는 교리가 지켜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AD 5세기경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이렇다 할 어떤 긍정적인 면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성장을 하죠. 흩어진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그는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는 길리아 다소를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이런 일들, 또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의 전도, 그러니까 이 해안 지방에서 전도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고넬료에게까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의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전까지는 그냥 유대교회 한 분파였으니 분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게 우리가 보는 바울의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거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수많은 전설들과 이야기들과 또 실제 역사들이 혼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사실과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시고 다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는 베드로가 뒤에 제가 뒤에 써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팔을 벌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와 2세기에 살았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1세기와 2세기면은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있던 인물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역사 연구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자료들이죠.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스페인의 수도인데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예요. 그 산티아고가. 이 제가 밑에다가 그 각주를 보시면은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라틴어 표기인 야코부스에서 유래한 이아고라고 했는데 앞에 성인을 뜻하는 산토가 붙으면서 산트 이아고. 그래서 이게 산티아고가 된 겁니다.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야고보하고 스페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스페인의 기독교인들은 사도 야고보가 자기들의 이게 복음을 줬다고 믿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걸 이제 좀만 한번 살펴보죠. 이런 식으로 산티아고 사람들 혹은 스페인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들이 허접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복음의 기원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서 멀어지잖아요. 어깨에서 힘이 들어가는 만큼 복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로마 이제 처음에 보세요. 로마와 안디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죠. 로마, 안디옥 대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도시로 이집트 북부 해안 지방에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3대 도시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도 사도에 의한 설립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마가가 했다고 이제 얘기를.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잖아요. 마가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B.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이 어딥니까? 터키, 튀르키의 이스탄불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하고. 이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이거는 누구를 기념하는 이름입니까? 콘스탄틴 대제죠. 콘스탄티노플이 제국의 수도가 되자 또 이제 우리는 빌립이 전해줬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빌립. 빌립도 사실은 일곱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리고 스페인의 신자들이 만들어낸 전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페인은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 기독교의 종주국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캐톨릭이 왕성하죠. 나중에 중세 때.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낸 일곱 명의 그 메신저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5세기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럼 5세기면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400몇 년에 산 사람들이.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로 모자라가지고 바울이 스페인 같다는 얘기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풀려났을 때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대로 거기까지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야고보가 길리기아와 사라고사는 어딘가 하면 스페인 북동부인데 사라고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갈 때 성모께서 이건 이제 중세 가톨릭이 더 많이 치장한 이야기입니다. 기둥 위에 선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그를 격려했다. 이게 8세기가 아니고 3세기입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성모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야고보하고 자기들을 연결시키는 이야기고요. 또 야고보 제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야고보가 처형된 후에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62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 시신이 스페인의 콤포스텔라로 옮겨져서 매장되었다고. 그래서 이 스페인의 콤포스텔라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원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춘향이의 묘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한 다음에 아 춘향이 실존 인물이었었구나 이렇게 한 5초 동안 또 아 이게 소설이 아니고 춘향 아 이도령은 그 본명은 뭔가 도령인가? 변사 또는 사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어내는 거를 하잖아요. 장성하고 홍길동이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지나 이렇게 이걸 넘어서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 콤포스텔라에 있는 묘 때문에 이제 그 스페인의 수호신이 된 거죠. 산티아고. 야고보는 생전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거의 없고 스페인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떻든 죽은 야고보는 스페인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마.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인도에 도움을 전했다고.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성 도마교회 인도에 많죠. 2세기 말에 쓰여진 도마 행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도마 행전이 있는데 이게 되게 허황된 얘기도 많고 좀 이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궁전을 지을 건축가를 찾고 있던 곤도파레스 인도 왕이 이제 건축가를 찾고 있는데 궁전을 지으려고 도마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인도로 간 거예요. 인도로 가서 이제 궁전을 졌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궁전을 지면서 이제 기금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이렇게 흘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나눠줬대요 돈을. 근데 왕이 그걸 알고 이게 부정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옥을 시켰어요. 투옥을 시켰는데 이 곤도파레스 왕의 형제인 가드 형인데 가드가 있었는데 가드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도마 행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드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왕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천국에서 내가 궁전을 봤는데 그 궁전이 어떤 돈으로 진 건가 하면 이 네가 감옥에 가둔 이 도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준 돈으로 거기 성전이 왕궁이 지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도마가 풀려났죠. 도마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왕과 형제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도마는 이제 순교할 때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거의 믿질 않았었는데 드디어 찾아낸 게 뭔가 하면 곤도파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의 이름까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도마가 인도 간 거는 맞는가 보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이제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28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굉장히 인상적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가 맨 마지막에 나오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굉장히 멋지게 끝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 29장 30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울이. 근데 왜 참수를 당했는가 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죽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고대 저자들이 다 1, 2세기 저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네로 황제 때 처형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도행전 28장과 바울의 죽음 사이에는 그러나 성경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누가 쓴 아주 믿을만한 기록 왜냐하면 굉장히 그 진위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서들이 고대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경우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죽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어떤 이는 켜서 죽음을 당했다. 그 이사야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100% 그 진실 그렇게 주장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되게 참혹한데 저는 삼국지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끓는 가마에다가 사람을 넣는 그런 형벌들이 근데 이게 이런 게 여기도 있었나 고대 근동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도 요한 복음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요한이라는 장로가 따로 있었다. 유명한 장로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이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죽은 분이 장로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요한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인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 합쳐서 그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첫째는 고립의 위험입니다. 제가 그 펠라로 이주했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왜 이 사람들이 그냥 보세요. 시오노 나나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에서 자기가 정말 미스터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조직은 안 망가지냐. 세상의 모든 조직이 다 망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그냥 씨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망가지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싫어 좀 안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인 교회예요. 유니버셜 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사 이름이 나오기 전에 교회 이름이에요, 이게.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성장을 막 하는 80년대 이후에 교회 안에 벌어진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반교회적인 현상이죠. 그거는 교회 경쟁이에요. 교회 경쟁이에요. 이건 잘못 배워도 너무나 잘못 배운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쪽 저 내방 아이고 어디라고 말 좀 그러네. 개척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개척을 해서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여러 그 여성도님들로 보이는 좀 60대 이상 되신 걸로 보이는 것 같은 분들이 50대 후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 동네라고. 우리 교회 지역이라고. 일본말 제가 안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 저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깡패들이 나가는 거지. 에? 뭐 칠성파입니까? 아니, 뭐지? 저기 있는데 무슨 시장 있잖아요. 시장. 서방파. 서방파하고 그 아니 서방파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개교회예요. 개교회라는 말보다 지교회라는 게 사실 더 좋은 표현인데 가지처럼. 근데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될 때 타락할 때 우리는 그걸 아파하고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임드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런 표현이죠. 아 내가 윤석열 아는데 이런 게 이제 네임드롭이거든요. 아 내가 그 도널드 트럼프를 아는데 그때 나하고 같이 스테이크도 먹고 이게 이제 네임드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팔이 하는 거예요. 이름 팔이. 그러니까 이름을 팔면서 왜 이름을 팔까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름 팔다가 또 당한 사람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설립한 교회다. 이걸로 그냥 이 자부심으로 또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아무개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야.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복음적인가? 이름팔이 하다가 분열이 될 위기를 겪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난 아볼로파야. 난 바울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난 시몬파야. 개바파야.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하고 식사 정도 한 게 아니고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냥. 24시간 나는 그분하고 그냥 살아.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 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고 내가 지고 가오리니 라는 그 355장입니까? 맞나요? 그 찬송을 생각을 하면 사실 오늘날에 우리는 거의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355장이 옛날 찬송가로 355장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건 355장 아는데 부른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부른 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몇 시천대를 제가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있죠. 있어요. 있는데 몇 시천대보다는 종교 영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이름이 나야 되고 빛이 나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비록 대단히 편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도전이 많다는 이야기죠. 기도하겠습니다.